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우리가 어느덧 이제 거의 다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하는데 끝까지 한번 잘 가보십시다.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귀신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렇지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용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이건 무슨 문제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25절까지 같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19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대략 한 400년 앞서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로마를 이렇게 그리스를 천하통일할 때에 그때 그 이전에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압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 그러니까 수사학이죠. 이 설득과 관련해서 설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400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에토스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도는 내가 당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 말을 당신이 동의할 수 있도록 나의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토스예요. 그것은 신뢰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당신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가장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해요. 에토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말을 듣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토스가 있습니다. 파토스는 뭐냐면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지금의 현재 감정의 상태를 얼마나 잘 내가 읽고 있는가,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가, 도대체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내게로 끌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파토스는. 그래서 감정을 얼마나 상대의 감정을 잘 읽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둘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당신의 상태를 알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 그래서 설득력을 끌어내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물건을 팝니다. 광고를 내죠. 광고 때 한국 TV 같은 데 보면은 모델들을 사용해요. 그 중에 아주 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대박을 쳤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이 광고 쫙 그 계약을 하잖아요. 그 왜 유명 연예인이 광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냐? 그 유명 연예인과 이 물건을 지금 광고를 보는 사람과의 신뢰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에토스죠.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광고하는 이 연예인의 이 문구 그리고 액션, 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표현, 동작 이런 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그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광고를 봄으로 인해서 아, 나 사야 되겠다 저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을 당신이 꼭 사야만 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줘요. 이 물건을 쓰지 않으면 당신은 뭐 이뻐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당신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연구기관에 의뢰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주면서 아, 살 수밖에 없겠다. 논리적으로 설득당하게 하는 논리. 이것이 로고스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로 많이 적용을 하죠. 특별히 설교자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만큼 신뢰의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개 여러분이 제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성경 해석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정말 잘 풀어주시네. 잘한다. 은혜 다 받았겠다 하는데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사와의 성도와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토스, 설교자의 에토스는 청중과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이 신뢰가 형성이 됐냐 이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토스, 과연 설교자는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황을 읽어낼 줄 아느냐 이거예요. 청중에 따라 본문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해석이 달라진다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거를 적용시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자, 청중을 읽지 못한 설교자는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설교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고스라는 부분은 준비한 이 설교 원고가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앞뒤가 잘 맞게 효과적으로 이 설교의 표현을 잘 드러내는가. 이 세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토스를 60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파토스를 30으로 보고 로고스를 10으로 봅니다. 그만큼 너와 나의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의미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무엇에 노력을 하냐면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지금은 떠나온 그 상태에서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할애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5장부 때 이제 구체적인 교회 안의 문제들을 직시하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판단하고 잘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건데 대단히 논리적으로 물론 바울이 화려한 언변이나 이런 거에 기대지는 않아요. 분명히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려한 언변술에 기대지 않지만 그래도 대단히 설득력 있고 일관되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쭉 써오거든요. 앞에서는 이런 말 했다가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이러지 않아요. 일관되게 메시지는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이 은사적인 측면에 와서는 어디에 할애를 하냐면 파토스 측면을 할애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성향을 아주 잘 읽어내요. 어떤 성향이냐면 대단히 영적인 것에 민감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영적인 것에 대단히 열심히 있어요. 특별히 이 방언, 은사 중에도 방언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모두가 다 방언을 하려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의 그 청중의 감정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잘 읽은 후에 그것을 해결을 해주는데 그와 같은 그 막 흩어져서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 열망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거룩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파토스에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타고난 열정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수많은 신전과 헬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믹스되면서 그들 안에 높아진 교만과 자랑의 지혜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특별히 은사에 관련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정을 잘 알아서 열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국 성도들하고 성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역적인 형성도 그렇고 단기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듯 그 도시가 그랬었고 아주 혼합주의적인 여러 우상 숭배부터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대단히 한국 사람의 성정상 열정적이에요. 뭘 하나 하더라도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가 참 한국 교회에 잘 접목이 된다. 맞다라고 해서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쭉 이렇게 수요일마다 보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 은사에 대한 열심은 다른 지역보다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뭐 예배소서에도 뭐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렇듯 심각하고 문제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이었습니다. 에베소 뭐 바울의 사역 기간으로 따지자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고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의 성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12장부터 은사를 다뤘고 그 다음에 또 14장에 와서 또 은사를 다루는 그 중간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을 바울이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에 대한 여러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회 안의 문제점을 바울의 답은 뭐였냐면 사랑으로 풀었어요.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하라. 사랑 위에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13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정을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감정의 상태와 그 열정을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그랬었죠. 은사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는. 그러면서 그 은사의 목적이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어떤 은사도,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은사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은사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분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주심의 목적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은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았던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교만과 자랑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방언을 받고 이런 영적인 신비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자기의 자랑, 교만, 남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초지일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덕, 유익,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 은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여러분이 먼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곧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세워져서 교회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바로 그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12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한 은사다. 그랬을 때에 다시 한번 이제 아까는 저에게 적용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저에게 적용을 했고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은 옆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그 신앙적인 감격과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쁨을 얼마만큼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사는가, 나누며 사는가. 자, 그 나누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성이죠. 서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이 말한다고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분명히 내 은사가 저분을 위해 쓰인다는데 과연 저분의 지금의 신앙 상태를 나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한다. 서로 나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상대의 우리 성도의 신앙적 상황을 읽어낸다.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가?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가? 나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그 요즘 그런 단어로 많이 쓰죠. 페이소스라는 말 써요. 페이소스. 이것은 이 파토스를 풀어서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페이소스. 열정이죠. 과연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의 어떤 그 감정을 읽어내고 그분의 필요를 알아내는데 얼마만큼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일단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성경에 다 약속하셨으니까. 에토스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00% 우리 믿습니다. 자, 에토스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파토스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죽어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시려 아들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파토스예요. 여러분의 파토스, 서로 간에 과연 성도의 필요를 우리는 얼마만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있는가. 은사가 곧 그것을 목적한다는데 여러분은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너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 사항들을 시시콜콜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 그것을 읽어낼 열심과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한 그 로고스로서 그러면 어떻게 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오해 없이, 아 다르고 다른데 오해 없이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14장에 들어와서는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대부분 방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문제로 심각하게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덕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은 기도에 특별히 사용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기도. 그래서 개인에게 유익되는 이유는 그 개인의 기도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5절에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왜? 개인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데.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 존경하는 사람은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오래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귀를 열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더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심지어 성품까지 닮고 싶어 합니다. 그와 대화를 하면 그렇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래서 늘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믿음 있으시는 분들. 방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예요. 자, 그 목적이 뭐고 유익이 뭘까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거룩하신 성품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스페셜하게 어떤 언어를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흘려받을 수 있는 통로. 물론 방언만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방언이 그런 역할을 하는 좋은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해 주는데 사용되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은 개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깊음을 위해서 더해지길 바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격려 차원에서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개인에게 기도 시간에 전달되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왜곡됩니다.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소리만 반복되어 주문 외듯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악기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군인들이 나팔을 불 때 신호를 주고받죠. 두 번 불면 뭐하고 세 번 불면 뭐하고. 의미 없이 소리가 나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이 방언의 기도도 의미를 담아서 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바울이 드는 예는 두 외국인이 서로 각자의 언어, 서로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이 각자의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한다 해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이, 그래서 바울은 조금 스트릭트하게 공동 예배 가운데서 방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하라. 그것은 통역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방안의 내용을 알게 되니까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준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만 여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 모임 가운데서는 서로의 유익을 세우기가 덕을 세우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통역이라는 또 하나의 은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열망을 내라. 그러기 위해서 더 큰 은사 또 예언하기를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덕이에요. 방언이 개인의 덕이라면 예언은 공동체의 덕. 이것은 어떤 미래 사건을 예언하고 점치고 마치고 이런 차원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종교개혁주의자는 설교를 이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또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매번 매 시간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먼저는 제가 여러분과의 신뢰를 쌓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제가 잘 읽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목사만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은혜도 받지만 또 그 말씀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기억나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할 그렇게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이 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유사한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 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통의 수단이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통의 목적을 둔 이 그래서 소통의 목적은 성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서로가 서로 세워주는 하나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이 14장에 바울이 가장 관심 갖는 주요 관심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죠. 3절에서 4절에서 두 번씩이나 5절, 12절, 17절, 26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바울이 방언을 무시한다든지 혹은 방언을 평가절하하는 된 은사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가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나 뭘 문제 삼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불균형 영적 은사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방언에 대한 왜곡됨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방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면 이 말씀들로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열심을 그와 같은 방언의 왜곡됨으로 막 부풀어진 그들의 이 왜곡된 열심을 사랑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한 에너지로 바울이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언이고 또 예언이고 결국 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바울은 교회에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도 교회란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다음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사랑에 기초한 모든 은사.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기초한 은사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로서의 거룩한 사랑의 열매들. 이것이 교회다움으로 설명해 주는 결과물들이에요.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혼란해졌느냐, 무질서해졌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은사 때문에, 은사를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혼란해졌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너희 안에 사랑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라 라고 오늘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절부터 쭉 마지막 14장을 보면서 특별히 예배라는 상황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헬리팩스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결단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자랑과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실수 범치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어느 지역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 헬리팩스 안인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바람과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